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7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오감이 있죠. 예,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느끼는 것, 피부의 촉각을 느끼는 것.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흔히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하죠. 모든 감각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생기는 감각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청각이라고 말하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그 소리에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과 많은 신혼부부들이 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또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죠.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죠.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첫 번째 아들을 가졌었을 때에 그 아들, 그 뱃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차인표와 시네라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해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이 뱃속에서부터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 또한 좋은 언어,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어줌으로써 아이의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마음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청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코마 상태에 계신 분들 또한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 곁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으라고 제가 조언할 때가 많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인데 귀에다 대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할 때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경우를 제가 적어도 세 번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인데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초의 감각도 청각이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초의 감각이 청각이고 최후의 감각도 청각이라면 그만큼 우리가 소리에 받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교환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참 영화를 잘 만들어요. 시각 효과를 잘 하고요.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감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것에 정말 최고로 탁월한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항상 영화를 만들 때마다 자기 버디처럼 하나의 콤비처럼 음악을 만든 사람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타워즈 음악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정말 놀라운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고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도 주제가상을 많이 수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관객들에게 관심을 끌 뿐이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것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시각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놀라고 시각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 그 음악의 선율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환에도 동일하게 또 기록하고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그때? 안 쓰셨죠.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소리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딱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소리의 모든 그런 공허함과 수면에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혼돈함이 다 제자리를 잡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설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늘 교환에 있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를 탁 내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소리로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듣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나,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들음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고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콜링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을 듣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뭐 대략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 등장해요. 공식적으로 듣는 장면 두 번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세요. 몇 번 들으세요, 이 말씀을? 두 번 들으세요. 언제 들으세요? 몇 장에서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왜 들으셨을까요? 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그 순간에 하셨을까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텐데 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출발점,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순간이기에 그 음성이 필요했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로소 뭘 하시죠?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라. 비로소 순한 예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과 17장부터 마태복음 16장이 끝나면서 17장으로 가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드디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격려가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복된 말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판해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허접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자꾸 네가 네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까짓게 뭐 할 수 있겠느냐를 계속해서 말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 가운데 복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좀 아프더라도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창기 때는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수협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요 그때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인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회당에 딱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 읽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은 뭔지 아세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눈으로 보고 그 내 입으로도 말하면서 그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귀로 들리는 것이죠. 귀로 들리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작년이 아니죠. 이번 11월 달에 최병락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러운데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기가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 오디오 성경을 구입해가지고요. 이 오디오 성경을 구입하면은요 1배속, 1.5배속, 2배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귀에다 딱 꽂고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쫙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 1.5배속으로 하면 1년에 최병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두 번에서 맥시멈 세 번 정도를 통독할 수 있대요. 이것을 근데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숨 걸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한번 오디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찾으시면 드라마 바이블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차인표, 신혜라, 정선희, 이재룡, 뭐 전광 장로님, 뭐 성우들과 탤런트들이 연기하듯이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집에서 여러분들 유행가 틀어놓지 마시고 이런 거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코리안 바이블이라고 성서 공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요. 목소리에 높나, 이게 좀 컴퓨터 목소리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전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높낮이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랑카랑하게도 만들 수 있고, 좀 낮게, 좀 중저음으로 만들어서, 듣기 편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는 충분히 성경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서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눈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으면서 우리 전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 좋은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침례교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아들 앤디 스탠리가 더 유명한데요. 찰스 스탠리가 썼던 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How t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How t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 The Word of God. Holy Bible.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광아, 오늘 세금 예배 나가야지. 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면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원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 다 여기 있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Holy Spirit,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에 내 듣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귀에 들리도록도 말씀하시겠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 할 때 아,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반대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책의 원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음성이 딱 들려왔는데 이게 충돌한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록된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온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제 마음에 온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했었을 때 하나님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기도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말씀에서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해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안 됩니다. 위배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아픈 말이 되면서 그것이 아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고 어제 제 아내가 좀 울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디에 울더라고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누구에게 말을 듣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감동받아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서 인커리지를 받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한테 위로를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더 위로해주고 계시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성경 말씀, 성령님, 다른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는 circumstance,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겸손해지라는 말이구나. 겸손해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때로는 통풍이 막 오면은요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깨었을 때 계속 하나님 제가 뭘 정신 차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라든지 주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성케 되고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들리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How to,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고요하게, 고요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는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stop.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면서 분주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연구할 수 없고 암송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pause, 멈추어야 돼요. All stop.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음과 선입견들과 내 생각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나누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중요해요. 이거 묵상할 때 좀 나눌게요. 말씀을 그냥 대충 막 하다가 막 분주하다가 확 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잠잠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고요하게. 모든 소음을 끄고 모든 텔레비전도 끄고 음악도 끄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음악은 틀어놓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연속 플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거든요. 이런 음악들을 쫙 틀으면서 마음을 이게 여러분들 묵상하거나 명상한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용히 스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소음이라는 말 제가 오늘 교환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소음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역겹다는 겁니다. 역겹다. 시끄럽다. 역겹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제가 좀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Keep silent. 영어 성경 보니까 be still. 또 다른 번역은 keep silent.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라쉬, 하라쉬. 조용히 있어라. 평안 가운데 있어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분주한 생각과 모든 소리들,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0절 말씀도 제가 교환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할지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조용히 있죠. 그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들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걱정 근심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게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제가 읽자고 했죠.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참 저는요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의 장절은요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대에. 처음에 성경책을 쓸 때 이것은 1장, 이것은 2장, 이것은 1장 3절 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쭉 한 편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장절을 나눠드린 거예요.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절을 한 것도 참 재밌어요. 6장을 보시겠어요? 6장? 6장 60절 말씀 보세요. 6장 60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6장 60절 말씀은 이렇게 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목사님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6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근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제자들 중에서도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 같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목사님 말씀은 좀 이상하다. 수근수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양보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전하셨는데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장절이 참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외우기 쉽도록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666. 6장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렵다고 수근수근거리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666. 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수근수근거리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듣겠어 나 가버릴래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돌을 집어던져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똑같이 복음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돌을 집어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재판장에 쓰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한다고 괴로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듣고 분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듣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오늘 교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2번에 네 번째 정도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사가, 전도사가, 사역자가 설교하는 것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상하게 설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어요. 비평적으로 들어라. 분석하면서 들어라. 예!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다 덮어놓고 믿으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물론 비평적으로 듣고 분석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로 예리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은 약속해드릴 수 있어요. 분석적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Understand이라고 하죠. 이해한다고 하죠.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서는 저는요. 한 7개월 전에 어떤 한 형제하고 우리 교회 지금 사부예배 나오는 형제인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 몸이 이렇게 온몸이 닭살 돋는 경험을 했어요. 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저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온몸에 닭살 돋은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들? 와, 진짜 최고다. 야, 그렇지, 그렇게 믿어야지. 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온몸에 닭살 돋았을까요? 아니요. 두렵더라고요. 목사가 앞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허투루하면 안 되겠구나. 허투루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 준비할 때 허투루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주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걸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 생각해서 이 사람 고치기 위해서 내가 표적적으로 딱 지칭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계속 걸립니다. 계속해서 걸려요. 계속해서 걸립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짜릿할 것 같죠? 짜릿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내가 뭔데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듣는 제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설교 들을 때 제일 은혜 많이 못 받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왜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건 맞죠. 저건 틀리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 못 받습니다. 아, 저건 아닌데. 그래서요, 제일 설교하기 힘든 부류가 신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들으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요,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어야지 저도. 그래서 주일날 딱 마치고 집에 가는 길까지 딱 30분 걸리거든요. 그 30분 동안 제 팟캐스트에 보면은요, 설교 말씀들 쫙 있어요. 그럼 저도 듣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말하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저도, 목사님 제가, 물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년 11월 달에 올 유진수 목사님 말씀. 이동훈 목사님 말씀. 다 듣는 거예요. 다 최병락 목사님 말씀도 찾아가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왜? 저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저도 목숨 걸고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순종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종. 순종. 히브리어로 들으라, 샤마임. 이 샤마임에서 뭐가 나왔어요? 샤마,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 분석하려고 듣는 거 아니고요. 뭔가 알아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 아니고 부인 아니고 내 자식 아니고 김집사 이집사 아니고 목사 아니고 나에게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알고 있고 지식 자랑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식 알려주라고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요.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자.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자. That's it. 이 말하려고 30분 설교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